자, 이제 오프닝 공연의 열기를 이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윤여준 공개 방송 본격적인 막을 열 텐데요. 먼저 오늘 방송은 현재 팩트TV, 아프리카TV 유스트림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나중에 팟캐스트 윤여준과 팩트TV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네, 늦게 오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윤여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한유령입니다. 네. 저는 매체평지 미디어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개방송은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의 발족과 때를 맞춰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과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정치가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민주주의는 발이다. 참으로 중요하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루하루 당장의 삶이 고단한 분들에게 이 말은 어쩌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지나오면서 이번에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들이 결국 진보대 보수라는 이분법적 가치와 담론에 갇혀 또다시 좌초되는 경험을 한 유권자도 입장이고 보면 그런 공허함은 어떤 면에선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일상의 현안을 정치로 연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정치, 주권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 대중이 스스로의 취향과 요구를 존중받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정치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치소비자 운동이 결합해 이뤄낼 수 있는 성과들은 무엇인지, 그 성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보다 많은 분들과 화두를 공유하고 담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핵심 주제에 대해 윤여준 이사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김성호 협동조합 창업 경영 지원센터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차례로 간략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 윤여준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공연이 끝난 무키무키 만만수의 할아버지 윤여준입니다. 저는 오늘 졸지에 아주 예쁘고 노래 잘하는 손녀 둘을 벌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기쁘고 기념이 될 만한 날입니다.
네. 아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사실 평소에는 장관님이라고 불렀는데 또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이사장이란 호칭이 아직 낯이 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원래 공사가 다망하신 분인데 이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사석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 진심이시겠죠?
물론이죠. 난 뭐 진심 아닌 건 얘기 안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사장님 앞에 있는 솥대가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미술가 최병수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꿈을 다시 찾기를 희망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 취지를 듣고 흔쾌히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예. 이 금속인데, 이 선이 참 굉장히 부드럽죠? 예. 정말 훌륭한 작품을 주셔서 이 최 작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걸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한 기자가 다 얘기하던데?
아, 저는 작가님께서 적어주신 대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아니 뭐 한마디로 하면 한국 정치가 이대로 안 되니까 이 정치를 바꿔보자 하는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토크에서 더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할까요? 여기서 뭐 미리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아까 그랬잖아요. 간단히 왜 그러는지 뭐, 소개를 하고. 네. 앉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너무 일찍 지나가시네.
묵히묵히 만만수 소리 지르는 소리 듣더니 좀 정신이 조금 나가면.
네. 그럼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아, 뭐 이왕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아, 조금 장황하지만 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정치소재 협동조합을 굳이 만들었는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새천년이 열린다. 또 동시에 새세기가 시작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999, 2000년 구무렵반이니까. 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너나없이 어떤 그 새로운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그 심리로 좀 이렇게 다 들떠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국민의 가슴 속에는 그런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절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주 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이렇게 됐느냐? 왜 십몇 년 사이에 희망과 기대가 그런 짙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적인 원인은 역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치의 실패에서 오는 거다. 정치의 실패가 그 원인이라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게 어느 나라나 그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이끌어가는 앞서서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정치는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아서 국가 발전을 연결하는, 그리고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해서 국민 통합을 이룩하는, 이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오히려 우리 정치는 갈등을 만들고 증폭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다. 차라리 한국 정치가 없으면 국가 발전이 더 잘 될지 모른다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죠. 네, 그래서 국민들은 뭐 좌우, 뭐 보수, 진보 이런 식의 그 철진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념 싸움 이제 그만하고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을 돌보는 생활 정치를 해라 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새천년이 시작되고 새 세기가 시작된다는 그 무렵부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이런 국민의 요구, 기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냥 이념에 매몰돼서 이념 대결, 극한적인 이념 대결만 그냥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극도로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이 지금은 이제 분노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의문을 품게 됐느냐. 도대체 국가와 정치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국가와 정치의 본질이 뭐기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 그 본질적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한국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느냐.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정말로 국가가 진정 우리 국민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냐? 오히려 소수 권력 집단의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찾아와야 될 때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것이 돼 있으니까 이걸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네. 정치인과 권력자를 향해서 국가를 돌려달라 라고 요구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 회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자 이제 정치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 아닙니까? 예, 비켜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고 나선 게 소위 직접 민주주의 욕구죠. 이게 아주 거세게 지난 몇 년 사이에 분출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 때문에, 네, 이게 뭐 정당이 없어도, 제도권 언론이 없어도 순식간에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한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공감을 얻어서 민주주의 마당인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 비켜라. 못 믿겠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정당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죠. 국민이 자기 손으로 뽑은 대표를 전혀 믿지 않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참여하는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민주정치에 참여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확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의 질, 즉 책임이 수반한 참여라야만 우리 국가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으로 가버리면 이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책임을 수반하는 참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권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욕구를 도저히 누를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분출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을 해서 어떻게 지금 위기에 들어가 있는 대의제도를 바꾸느냐 하는 것을 놓고 밤낮 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회 모습 여러분 막 언론 보도 등에 보셨을 텐데 지금 국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씨름해야 될 중대하고 절박하고 시급한 이런 과제는 다 제쳐놓고 지금 전혀 다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금 저렇게 뭐 싸우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각성을 해서 깨우쳐서 이런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 현재 국회 모습을 보더라도 이걸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뭐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걸 자기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위기에 처한 대의제도를 극복을 해서 국가가 제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시민. 우리가 다 국민이자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각자가 다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투철한 그런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이 대의제도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주시민이라는 게 뭐냐? 시민으로서의 자유,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권리, 거기에 책임, 이 세 가지를 각성해서 갖추고 있는,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시민이 민주시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정치인을 욕을 많이 하죠, 평소에. 아주 경멸하고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욕을 많이 하는데 욕하고 말면 이걸 정치를 감정적으로 소비한다 그러죠. 정치를 소비하는데 이성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말아버리면 한국 정치는 영원히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냉철한 민주시민의 이성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요구하고 듣지 않았던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철한 심판.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시민. 이게 민주시민이죠. 이러한 민주시민들이 자기 결속, 자기 실현 이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룩되는 거죠. 이거 하려고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결속과 자기 실현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기획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 울림을 만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새 정치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쉽게 말해서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이게 새로운 정치라는 거예요. 이 실현을 이 울림은 표방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의 특징은 이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고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훈련장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조직 자체와 운영 방식이 반드시 이렇게 민주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훈련장이고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실천 마당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의 활동을 통해서 민주적 덕성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시민과 또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소양이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예, 이런 일에 저희가 헌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협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아주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 집단 또는 권력이나 자본 이것을 위한 어떤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을 모셔서 우리 모두의 협동으로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은 선거죠. 그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또 주변에 권유도 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도 돼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토크에서 또 다른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협동조합 도시로 거듭나도록 돕겠다라고 선언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저로 갈까요?
네, 가오고
싶습니다. 예.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장님, 협동조합법 발표 이후 한 달 평균 200여 개의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예, 우선 그 전에 아까 저기 그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우리 윤여준 이사장님 보고는 할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박원순 시장 할아버지 그럴까 봐서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아니 그냥 시장 그러고만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협동조합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막 주장하고 다녔는데 정치협동조합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윤여준 이사장님은 굉장히 젊으시다 이런 정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갖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상력을 보이신 거니까 굉장히 오히려 아까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너무 젊으신 거예요. 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작년에 이미 특히 작년에 유엔이 정한 그 협동조합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법률도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섯 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서울시 홍보한 거 보셨죠? 뭡니까? 기린이 다섯 마리가 모여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새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5월 말 보니까 총 402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349건이 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3건 정도 신고가 수리된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된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협동조합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오신 발언 풀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좀 이따 이제 오실 김성호 우리 원장님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저도 사실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 저도 협동조합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스페인의 유명한 몬드라곤 한번 가봤고요. 거기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생산 협동조합이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이제 일본에 이렇게 여러 번 가서 봤는데 특히 이제 그 가나카와 생활 클럽 생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 주로 주부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특히 생활 협동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원이 조합원이 그때 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합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대리인 제도라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우리 윤여준 이사님 말씀하시는 이 정시협동조합하고 비슷한 걸 텐데요. 이 도대체 남자들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주부는 이런 먹거리 안전도 신경 쓰죠. 또 아이들의 어떤 보육 문제, 동네 안전, 교통 이런 걸 주부들이 다 신경 쓰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회사에 가면 그냥 회사 인간인 거죠. 회사만 신경 쓰고 자신의 가족과 동네에 대해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예 대리인 제도라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듣기에는 90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아예 정책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고 필요한 돈만 가져가는. 그래서 일종의 로컬 파티, 지역 정당을 만든 건데요. 그거 보고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도 그 볼로냐 시를 가봤는데요. 이 볼로냐는 뭐 1950년대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던 곳이랍니다. 근데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지금은 인구가 42만 명인데 그중에 약 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또 볼로냐 전체 지역경제의 약 45%가 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이탈리아 전체가 약 10.6%인데요. 여기는 6.4%,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불경기 됐다고 사람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1주주, 1주식, 1표주의잖아요. 1주 1표주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인 1표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한 20% 정도가 주택협동조합이더라고요. 우리라고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야말로 협동조합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 일종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세상에서 협동조합이 저는 많은 뭐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분명히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저한테 뭐 1년 만에 금방 협동조합 몇 개 만들었냐 이게 뭐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 그 말씀 다 하신 거면 이제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산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 만들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계신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호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예, 이사장님, 협동조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협동조합이란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협동조합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긴 것과 뭐 비슷한 이유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소비자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그러니까 목이 아주 마른 사람들이 이제 샘을 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샘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서 1840년대에 생필품을 좀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싶었던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처음에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조달을 하고 싶었는데 생산자들이나 상인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니까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약 170만 개 정도 되는 협동조합의 조상인데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가장 좀 좋은 예로 드는 것은 여러분들 네덜란드는 그 풍차와 튤립의 나라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가 90% 이상이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풍차 협동조합인데요. 그건 뭐냐면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방을 쌓아놔야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물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근데 물을 퍼내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걸 해줄 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야 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풍차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판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40개 주의 그 화력발전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아주 넓고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기를 다 공급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회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뭐 웨스팅하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런 회사들이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지만 전기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정부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뭐 발전소 지을 돈이 없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화력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40개 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4천만 명쯤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전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역시 땅덩어리는 아주 넓고 정부는 이제 가난해서 전화를 쓰고 싶은데 정부가 전화선을 연결한 것은 대도시 지역은 일부 연결을 했는데 농촌에 사는 주민들도 전화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뭐 전화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봇대를 세운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전화를 쓰고 싶어 했던 그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시작을 이제 한 것인데요. 이처럼 그 소비자협동조합, 우리 정치소비자협동조합 마찬가지고 아까 윤여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샘을 파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소비자들이 가장 목마른 게 뭘까? 이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괜히 목말릅니다. 당장 이 꼬인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비전. 국가 비전. 그 다음에 도대체 양극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뭔가 장기적인 어떤 국가 비전을 만들어주기를 만들 수 도시길. 근데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마른 분들이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들이 하는 것이 내놓는 정책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나고 싶고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뭐 누구도 잘 안 만들어주니까 목마른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오래된 그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목마른 그 정치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노파심 같은 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 소비자로 계실 때와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실 때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난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권리와 책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 협동조합이 일곱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원칙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원칙이 경제적 참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출자금도 내시고 조합비도 열심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치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이 그 자율과 독립이라는 원칙인데요. 특히 정치소비자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정치 지도자 이런 분들의 어떤 부침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런 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자율적이고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 하셔야 되거든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이제 일곱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원칙입니다. 그게 이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서울시, 서대문구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아주 좋은 정치 문화, 그러니까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좀 품위 있게 뭐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역량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를 이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한국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키워내신 정치 지도자로부터도 독립적이셔야 한다. 이거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얘기는 끝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땀이 나네요. 그 행사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노련한 사회자를 섭외해달라고 때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한다고 덜컥 같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소비자라는 말에 아직 좀 잘 적응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정치 영역에서의 그 소비자란 게 시장의 소비자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면 이게 시장이라면 그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들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게 기업의 이윤 추구에는 기여할 일일 텐데 정치 소비자라는 거는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모든 자원이 다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다시 그들을 위한 그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 그 취지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굉장히 뭐랄까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토론으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협동조합 경제, 뭐 제3섹터 혹은 사회적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협동조합이 또 뭐랄까 유행이랄까? 유행을 하니까 몇 년 전에 사회적 기업이 또 비슷하게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은 뭐 잘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사회적 기업이 유행할 때는 또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엔 또 협동조합이 유행을 하니까 또 협동조합으로 또 바뀌는 뭐 그런 양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이 이전의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흐름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현재 협동조합에 좀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다면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그 시장님과 이제 이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일종의 붐이 이렇다가 또 그 붐이 좀 꺼지기도 하고 뭐 또 시행착오도 있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또 뭐 비슷한 명칭들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마을 기업이라고 요새 또 하고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게 크게 보면 뭐 비슷한 것이죠. 협동조합도 저는 뭐 크게 보면 이 그런 부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프랑스에 갔더니요, 거기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앙 정부의 사회 연대 경제 장관이 있더라고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의욕이 많고. 예컨대 파리에서 한해 그 총생산액 중에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은 아직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 경제 부문의 총 산출액 같은 게 아예 지금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또 막 시작되면 그냥 이 금방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에 세 건의 이 협동조합 수리가 말해주는 게 그런 것 같고 저희들 광고를 좀 너무 세게 했나요? 아무튼 예, 그런데 아마 우리 김성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또 이게 굉장히 치밀한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수행하는 어떤 노력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도 초기에 좀 실패라 그럴까 이렇게 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협동조합들도 생겨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미 또 성공적인 협동조합들도 벌써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또 잘 따라가면 뭐 성공하는 사업체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게라는 걸 해봤잖아요.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초창기에 그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연간 한 4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러니까 헌물건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는 뭐 그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런 수익 모델을 갖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새 뭐 이 프레시언이 또 보니까 언론 네. 언론 협동조합도 네. 만들었고 또 오늘 이제 정치소비자 협동조합도 만들어지면 또 이제 이게 신기하고 사람들이 이 새로운 거니까 또 관심이 더 많이 있어서 아마 우리 윤전 선생님 대박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우리 시장님께서 뭐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미국의 그 화력발전소 협동조합이 이제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대기업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걸 만들어줄 만한 돈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내지 사회연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처음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만들고 나니까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전기값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만들고 나니까 기업들이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 이제 내던져지게 되는데 물론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혹은 그걸 이제 북돋는 정책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그 전기협동조합이 없어졌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은 아마 전기요금을 더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조합원들의 이익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경쟁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면 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주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개인 창업이나 무슨 주식회사를 만들 때보다 협동조합을 만들 때 한 두세 배 정도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창업을 해서 망하면 혼자 책임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울림협동조합은 아마 어떤 정당들이 하는 어떤 연구기관들이나 그런 어떤 곳이나 아니면 아주 유력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뭐 그런 것들과 사실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어떤 정책 생산을 하고 뭔가 좋은 어떤 정치적인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사회연대 경제 원리에서 작동을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게 각박한 경쟁 국면 속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그 기성 정당하고 어떤 정책 경쟁하기는 여러 가지 역량이 네. 이제 딸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경쟁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정치권에 요구도 하고 국민한테 호소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호소하는 방식이 이제 이게 다른 무슨 포럼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활동을 보면 소수의 뭐 지시진이라 그 엘리트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운동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협동조합을 생각했냐면 운동의 주체 자체가 다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민 다수가 운동하는 주체가 돼서 이런 형식으로 가야 그래도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당하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만 정책 경쟁 같은 거는 뭐 워낙 물적 기반이 우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면에서 경쟁은 뭐 저희가 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커지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교정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역시도 기존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설명해 주신 다른 협동조합과 또 다른 특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윤여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른 협동조합이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정당과 경쟁하는 관계일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하지 않는 관계일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에서도 이렇게 좀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의 선례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이사장님 혹시 네
예 아 그런 협동조합 선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발견을 잘 못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비슷한 참고할 만한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좀 참고할 만한 것은 1913년도에 만들었던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킹스 연구소는 벌써 한 100년 됐는데 소액 기부자들, 소액 다수 기부자들이 이제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연구소가 이제 미국의 국가 비전,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을 100년 동안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즉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그 브루킹스 연구소는 1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액 기부자들 이제 여기서 말하면 울림협동조합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조합원들이시죠. 그리고 근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이제 시기별로 부침을 계속 거듭했지만 그 연구소는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은 뭐 부침을 하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연구소는 여전히 또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모델을 한번 이제 제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독일에는 에베르트 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이제 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거의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액 다수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울림 협동조합도 앞으로 뭐 100년 이게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한 이상 이것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의 부침과 관계없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주 다수 조합원들이 계속 그것을 대를 이어서 바칠 수 있는 이제 아들 뭐 이렇게 바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길어지고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그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그 발상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혹시 뭐 가입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든지 이런 생각까지 혹시 드셨나요? 어떤 상을 어떤 상을 예상하셨는지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네. 가입해도 괜찮나요, 이사장님?
아니, 이사장님이 더 잘하실 텐데요.
조합원의 가입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군요.
어떤 조합에나 가입할 수 있어요.
조합에 가입할 때는 막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못 막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입하시다면 제가 안 된다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뭐, 가입하라는 소리, 말씀보다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또 여러분과 함께 창립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여연대 할 때에 그 의정감시, 사법감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사실 오늘날에 뭐 중요한 뭐 예컨대 청문회 제도라든지 또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또 이런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 해서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참여연대에서 다 했던 일들인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은 그 아까 보니까 우선 여러 가지 어떤 연구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이 정치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을 이렇게 향상시켜서 그게 하나의 힘이 돼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정치를 좀 바로잡는데 이제 힘을 행사하는 이런 조직을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 그 일종의 정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와 뭐가 다를까 이런 사실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이사장님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물론 이런 사실 뭐 정당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언론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서로 다른 영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이라고 할까, 또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차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아까 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공짜로 좋은 정치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노력해야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정치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도매금으로 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치부해버린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투표에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 희망의 정치로 이렇게 바꿔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허무주의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정치 소비자 운동을 그동안 했던 곳은 사실 굉장히 적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어쩌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주권자로서의 어떤 시민들이 좋은 정치를 가지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도 하고 그만큼 어떤 관심도 가지고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내는 아마 그런 일을 저는 하시면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아마 중요한 그 이 사명을 만들어내시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님이 좀 질문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받아서 윤현준 이사장님께서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이 다른 형식의 어떤 단체와 좀 다른 지향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단체 아까 말씀하신 참여연대가 다 그런 한국사회 정치개혁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동아시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엘리트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다수 국민을 주체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언론도 부분적으로 그런 기능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 다수는 뭐 민주주의가 됐든 무슨 공공성이 됐든 무슨 경제민주화가 됐든 이런 가치라는 게 되게 추상성이 있어서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이건 뭐 정치인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 기업인에 관한 것이다. 내 삶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저는 하여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조합원을 모셔가지고 끊임없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운동의 주체가 다수 국민이 되는 이런 형식의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예, 운동 방식이 저는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조합을 돼야 되겠네요.
시장님이 가입하시면 한 2천만 금방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또 특정 정치 이런 지지를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
어떤 좋은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네. 좋은 정치인들이
제가 평소에 듣기로 시장님은 그런 걸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럼요. 아, 오늘 좀 재밌어야 되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당원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당원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개인에게 허들이 높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거는 좀 당원 명부가 유출될 경우에는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국정원 사건 그 수사하는 검사가 이제 사회진보연대에 몇만 원씩 내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던데요. 시민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무원조차도 가입을 하는 게 자유롭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다른 메리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가진 가장 좋은 방법의 수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형식으로 하면, 예? 그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그 고초를 겪게 되기 마련인데, 협동조합 형태로 운동을 하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은 이제 전체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신협조합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오바마 대통령도 신협조합원입니다.
네.
그 백악관 신협이 있고 거기 백악관에서 여튼 얼쩡거리는 사람들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신협조합원이거든요. 그 유엔 본부에 직원 신협이 있어요. 네. 직장 신협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미국의 랭글리 본부, 그러니까 CIA, 네. CIA 본부에 있는 그 공작원들도 다 신협조합원들이라 그 미국의 요새 중동으로 이제 많이 공작들을 하러 나가시는데 네. 그분들이 그 중동 지역에 가면 크레딧 카드가 잘 안 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모지라면 신협에서 꿔갑니다. 돈을 월급에서 갚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CIA의 그 정보원들을 명단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CIA 신협 해킹하면 됩니다. 신협 사이트. 거기 다 정보 다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서울시는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시장님은 이제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울림 협동조합이 좀 경제적으로도 좀 돈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한 분의 조합원이 총 출자금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한 표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신협 조합원이고 한 표입니다. 조합원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기여하실 수 있는 분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합원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제가 보기엔 장애가 없고 그것이 뭐 저촉이 될 여지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훨씬
만약에요.
예.
박 시장님이 이제 저희 울림 협동조합의 이제 조합원이 되셨다 치면
예.
이걸 광고를 세게 하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광역단체장을 출마하실 분이라든지
예.
2017년에 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분들이 다 가입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울림 협동조합이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울림 협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우리 협동조합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거죠.
그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님이 가입했다고 우리가 세게 선전을 하면 네.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조합원들을 모집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네. 뭐 사실 오늘 이제 울림 우리가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에 대해서는 오늘 저 이게 행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 저는 이런 협동조합이 나올 줄도 몰랐어요.
네.
그 외에 오히려 뭐 많은 세월 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아까 왜 목마르면 네. 뭐 우물 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공동 육아 문제라든지 또 돌봄에 관한 여러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전통 상인 주택 뭐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협동조합 외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또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바르셀로나를 가보니까 바르셀로나 FC, FC 바르셀로나라고 왜 축구 그게 협동조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명문 축구단도 있지만 이 FC 바르셀로나가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은 보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원칙이나 뭐 이런 행태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다른 구단은 그냥 이 훌륭한 선수를 사오는 거예요. 네. 스카우트에 와서 그 팀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동네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부터 유소년 축구부터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무슨 그 장사성으로 하는 이런 그 이 다른 구단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도 뭔가 기존의 어떤 다른 기업적 형태로 하는 거라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무튼 이 우리 사회의 뭐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뭐 불가피한 거잖아요. 뭐 우리가 싫다고 도망가서 그렇다고 정치가 좋아질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정치적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협동조합은 결코 어떤 구체적 뭐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면 어떤 유권자들의 이런 좋은 의식, 참여 이런 걸 유도하는 거라면 어쨌든 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입 여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시장님이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그 시장님은 좀 일찍 나가셔야 된다고.
다음 일정 때문에. 예.
말씀을 하시고. 네, 제가 그런 메모를 받았는데.
네. 그럼.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좀 그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에 대한 그 뭔가 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윤여준 선생님 사실은 뭐 전에부터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늘 합리적이시고요. 그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좌우로 나뉘어 있고 또 여러 지역별로 이렇게 사실 분열돼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그런 어떤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잘 조정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 일치, 통합, 이런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있지도 않은 그런 막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또는 지역 감정을 막 부추겨서 자기의 이익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저는 흐름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 제 책장 뒤에는요, 이렇게 책상 뒤에는 책장이 이렇게 딱 뭐라 그래야 되나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과 이 대립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 누구 저를 지지했거나 또는 반대했던 뭐 그 모든 사람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윤석님은 사실 과거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쭉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의 이런 창립과 관계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어느 정파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치,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다 더 건강하고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뭐
이럴 수 있으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최근에 새누리당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했죠. 네.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뭐 선거 때 자기 우군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박 시장님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윤석 젖히지 않으신다며요. 네. 아니, 사실 손해예요. 협동조합 안 하시면 오히려 지지해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정말 협동조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까 1인 1표주의, 그죠?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자기의 어떤 책임도 권한도 다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아니 제가 협동조합 열심히 한다고 저를 찍어요? 네. 그거는 우리 저는 협동조합을 잘 모르시고 우리 시민을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협동조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에 여러 나라에서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런 곳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닌 그 누구가 시장이 됐어도 저는 강력히 추진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을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정치 세력, 정당, 한국 정치의 어떤 개혁을 그 목표를 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 윤여준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측면에서 울림은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그 해나가야 될지 거기에 좀 약간 구체적인 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사실 뭐 우리 저기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가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방안 다 나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제도 개혁 방안도 다 학자들이 만든 것도 많고 다 많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결국 국민의 요구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압력을 안 느끼니까. 유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해야만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압박으로 생각하니까 그밖에 없는데 종전의 방식으로 그런 운동을 많이 했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서 운동의 주체가 다수의 국민인 이런 형식으로 운동을 하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과거처럼 그냥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진 못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 아까 묵히묵히 만만수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우물쭈물한 사이에 가버리시고 말았네요. 네. 근데 일정을 그 다음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하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협동조합 또 이제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프레시안 같은 인터넷 언론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런 협동조합들끼리의 연대랄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해외에서도 뭐 협동조합들끼리 어떤 연대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일곱 가지 원칙 중에서 여섯 번째 원칙이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부터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이제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채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동조합 하나로는 아마 힘이 벅찹니다. 보통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대기업들과 특히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협동조합이 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어떤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할까? 이게 A안. B안은 그러면 올망졸망한 조그만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연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B안이었는데 이제 B안을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협동조합의 이제 그 굉장히 장점 내지는 이제 기회 요인이 바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이게 끼리끼리 좀 같이 협력하고 끼리끼리 해먹어도 괜찮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끼리끼리 해먹은 결과가 어떤 개인이나 이런 특정한 무슨 가문들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협동조합도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 이사장님께 좀 조언을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왠지 걱정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보통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기업형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 성격의 협동조합이죠. 일반적인 형태.
예, 기업이면서 결사체. 그렇죠. 협동조합 두 가지 성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생산, 공동판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이익이라든가 혜택을 다 나눠서 같이 나눠가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거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능해요.
예.
그렇죠? 당장 눈앞에 오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 가치와 그 다음에 정치소비자 협동조합도 그 조합원들이 이제 출자금을 내고, 그 다음에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가치에 맞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
그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브루킹스 연구소나 엘베르트 재단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뭐 교육, 서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아주 국가 비정부 관련된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어떤 아젠다, 정책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정당이나 무슨 이런 유력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포럼이나 이런 거, 혹은 아까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이 좀 소수 엘리트들이 운영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작은, 처음에 이제 시작은 작게 출발을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죠. 그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제일 이제 걱정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인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이익이든 뭐든 이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정신적인 동기부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안 그러면 이게 참여율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아, 내가 이 조합원이 되길 잘했다.
예.
내가 보람을 느낀다.
예.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예.
예. 이게 아주 가장 그 힘든 과제일 것 같아서 그게 늘 걱정입니다, 사실. 네,
뭐,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주식회사 프레시안을 이제 프레시안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도 고민이 이제 그것입니다. 뭐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매체고 신문이고 언론이고 일종의 공기 같은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더 특별히 만족시킬 것인가, 그분들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의 경우에도 이 울림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려고 마음을 내신 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냈는지, 어떤 요구,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나 어떤 필요나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이제 헤아리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거를 만족시킬 것인가, 그 뭐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던 그 소비자 협동조합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는 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SNS라는 거 수단이 이제 있어서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사소한 거라도 다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서울에 있는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다 함께 결정에 참여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욕구가 있는지 무슨 희망이 있는지 그걸 네. 다 이간 예, 뽑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예, 조합의 의견을 네. 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예, 아무리 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예, 뭐. 네.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이제 이 협동조합 운동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없어서. 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정치 현실을 비추어 보면 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희망이 보이네.
정치가 아주 안정되고 뭐 아주 선진적이고 품위 있고 뭐 이러면은 글쎄요. 굳이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 특히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정치 시장에서는 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만 하시면.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그럼 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이 잘 되려면 한국 정치가 계속 국민을 목마르게 해야 돼.
아니죠. 그치? 한국 정치의 수준, 한국 정치의 일반 수준보다 한 반보 정도만 앞서시는
거예요. 네, 뭐. 한국 정치가 빨리 잘 되면 빨리 해산을 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십만 원 내는데, 예. 이제 좀 그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으니까 객석으로 좀 마이크를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갖다 드릴 겁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마이크 안 되고.
예. 아, 그래도 방송이 네, 나가고 네, 있기 예. 때문에. 예.
제 상품 서비스 생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 제안만 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범을 했으면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 행정을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정치가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잘하면 정치가 필요 없고, 행정이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가 잘 살고 편하자고 하는 게 행정이고 정치잖아요. 그래서는 위에서 하는 정치 행정을 밑으로 한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그 각각의 생활 중에서 불편한 것을 공공적인 걸 뭐 내가 오늘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불편함 공공성 있는 제안을 우리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 조합원 구성 조합원들 사이트에서라든지 이런 모임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그 공공제안을 하면 또 토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걸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제가 하나 누가 하나 세상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1 전문 공공제안 운동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적용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상, 생활상, 전문성 이런 게 다 없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근데 누구나 다 생활은 있고 취미생활 있고 전공이 있고 하고 싶은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자는 거죠. 초등학생은 지나갈 때 저 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 어머님이 쌀 장사를 하셨는데 쌀 장사하시다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전문가거든요. 꼭 학문적인 학위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나는 내 대학 전공이 이거였어 나는 내 여자친구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하겠어 이건 내 취미고 내 특기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걸 1인 1 전문으로 계속 양성화시키자는 거죠 정치소비자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주 작게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작게 너무 작게 잡아야 돼 많이 잡으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듣고 말이 길어지면 하니까 끊을게요 저희들이 했던 건데 가난한 애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부모 없는 애 편부 편모 애들이 찾아낸 게 그때 당시에 17년 전에 우리가 찾는 그거였어요 우린 돈도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6살, 7살 때 애들이 인생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잖아요 그때 그 애한테 책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만 불러일으켜주며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면 걔는 평생 많은 돈을 주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편부, 편모, 가난한 애들의 책 교육에 대한 전문 공공제안 운동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원들이 공공제안을 하자는 것, 이거 하나하고, 각각이 1인 1 공공제안 전문화하기, 이걸 한번 장관님께 한번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예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1인 1 제안을 전문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럼 이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된 분한테는 어떤 뭐 보상 같은 게 있나요?
저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래 했는데요. 각 시도에가 그 공공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천만상상 오아시스 있습니다. 있는데 소비자들이 몰라요. 근데 생활 속에 뭐 그 멘토링제, 서울대 학생들의 멘토링제 이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게 국가기관하고 소비자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가 막히게 행복정책이라는 걸 또 채택을 했어요. 공공제안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부하고 우리 같이 정부 아닌 소셜팀에서 공공제안을 다른 이름으로 제안이라는 건 뭐 어떤 이름이 다 있으니까 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한 단체가 지금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저 앞에 계신데요.
예, 저는 조종걸이라는 시민이고요. 윤여준 그 이사장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울림을 이렇게 여셨는데 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좋은 세상, 제 꿈이 그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바로 저의 그 꿈이고요. 그래서 윤여준 그 이사장님이 이 여신 이 협동조합 여기에 큰 기대를 갖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점들을 많이 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찾아뵙고 네. 같이 이렇게 토론도 네. 하고 네. 대화도 나눴으면 네. 좋겠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예, 말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동네 도우미라고요. 생활 도우미 센터입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담화가 전기 담화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대문을 많이 쓰다 보면 그 경첩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 못 쓰게 된다든지 이러한 애로 사항들. 근데 일반 생활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장비를 갖다가 제가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근데 요걸 갖다가 그 협동조합에 접목을 시키면은 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두 번째 그 활성화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어제 그 안철수 그 심포지엄에도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쫙 앉혀놓고 그분들의 토론이지 그 플로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알아듣는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생활 속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생님과 같이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그 협동조합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태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그러한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힘이 모아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개선되지를 않고 맨날 그 다란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도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토론해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서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또 특별히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니까 정치에 관한 그런 지금 우리가 해소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우리의 반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금 하는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마당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제가 로치델 소비자 협동조합, 이게 현재 170만 개 정도 되는 전 세계 협동조합의 조상 말씀드렸는데, 184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아홉 가지 물건을 싸놓고 팔았습니다. 요거 10분, 한 20분의 1쯤 되는 가게에서. 그때 그 동네에도 큰 가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 유럽에 이제 그 수천 개가 그 비슷한 게 생겨나는데 뭐냐면 협동조합이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어떤 요구가 있다, 이 어떤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저는 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목마름을 어떻게 이제 해소시켜줄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목마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지면 뭐, 전 뭐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초기에 특히 열성적으로 초기에 참여하신 조합원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네. 검토하시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책 네트워크 내일 그 심포지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뉴스에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검색해 보시면 미디어스에 제가 쓴 기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참조해 주시면은 무슨 뭐 그렇게 어려운 말들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네 말씀.
아 안녕하세요. 그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일단 그 협동조합이 이 사업에 대해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까지 뭐 서울시에서 진행된 많은 사업들의 혜택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합동조합만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놀랬던 게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사업에 같이 뭐 참여를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내일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돈을 벌러 지방에 내려가서 거주지가 지금 전남 광주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협동조합 그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제가 여기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등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 거주지가 서울이면 된.
아, 그 공공 그 협동조합의
공공주택.
공공주택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전혀.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질 수 있는 그 모든 개인과 법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협동조합의 경우, 특정 협동조합의 경우에 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지만 가입을 약간 제한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그렇게 제한을 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건 아마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공연하기 전에 말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려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제안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 요령이나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격 제한?
어떤 제안서요?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제안했을 때
누구에게?
서울시에.
서울시에?
네.
서울시에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같이 그 조합원들의 조합원이 될 사람들한테 만드는 제안서가 아니고 서울시에 제안을 한다고요?
뭐 서류 같은 거 낼 때 그런 걸
아 신고 서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뽑히려면 제안서가 있어야 되는 제안서를 심사를 꽤 오랫동안 몇 차례 걸쳐서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는 그 이제 뭐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고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신고 서류들 종류가 다 나와 있고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런 협동조합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서울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정부 기관도 뭐 소상공인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공모 사업을 공모 사업에 채택이 되면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의 제안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하는 것은 뭐 글쎄요 제안서를 전문적으로 많이 써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니까 네. 뭐 특별한 기준은 없겠죠. 그 거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예. 네.
이게 지금 너무 애매해가지고 질문.
아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 자격 요건을 그렇게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예. 네, 그러니까. 그러나만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네. 경우에는 네. 당연히 시민이라야 되겠죠. 서울 시민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럴 겁니다. 주소를 서울로 옮겨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저.
누가?
네. 가장 먼저 손을 든 분이.
저기, 울림 협동조합이 이렇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기, TV에서 어떤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미국 상원에게 성공한 정치는 뭐냐고 물으니까 재선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요. 호주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정치인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자기는 그거를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답을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윤희산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성공적인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얘기할 때 그 유형은 뭐 소비재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거 가지고 협동조합이 생겨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울림협동조합에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정치인을 갖는 거 그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윤희상 의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그 정치인을 키워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하는 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한국의 그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켜보니까 거기는 그 정치인이 되는 게 거의 대학 때부터 끊임없는 이런 수련 과정이랄까 그런 포럼이랄까 그런 거를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울림협동조합에서는 꼭 그 유형의 어떤 물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훌륭한 정치인을 주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예.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정치인이 이제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셨는데 정치라는 게 결국 국가 발전을 이끌고 국민 생활을 행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민 생활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정치의 책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호주 국회의원 말처럼 국민 생활에서 무언가 조금 기여한 게 있으면 그럼 저는 그 성공한 정치인 할 수 있죠. 뭐 꼭 재선 3선 선출이 많이 돼가지고 다선 의원이 되는 게 저는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인 양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정착된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죠. 그런 데는 이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정당마다 잘 준비가 돼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10대 때 정당에 가입을 하고요. 대학생 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정당이 예를 들면 그 영국에 있는 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같은 그 유명한 명문 대학은 노동당이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봐서 공부도 잘하고 정책 소양도 있어 보이면 고원에서 당에 입당을 시켜가지고 당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죠.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 당에서 하는 실시하는 그런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지방의회에 나간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하지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 벼랑간 무슨 공천 받아도 휙 날려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지방에서 착실하게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정도고요. 또 정치인이라는 게 그냥 뭐 국회의원 되는 경우에 자질하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자질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들이 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정치인으로는 다 성공한 분들이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다 망가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양하고 당선된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소양과 자질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평소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당선만 되면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를 때는 그냥 국회의원 같은 이런 정치인으로 성장할 사람도 있지만 또 대통령이 되었다는 야망을 품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망 품은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망을 품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야망만 키우지 자질을 안 키우니까 문제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형편이 허락을 하면, 뭐, 대학생 때라도, 또 고등학생 때라도,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내가 국가지도자가 되겠다, 야망에 품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착실하게, 사실, 길러야 됩니다,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이라는 게 인적 자원밖에 없다고 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인적 자원을 기르는데 투자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들이 평소에 사람을 안 길러놓으니까 나중에 큰 선거가 오면 내색을 뽑아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밖에서 꼬아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현상 같은 게 생긴 것도 한국다운 이제 현상입니다. 저게 다른 나라 같으면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정당이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정당이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자가 정당을 만들죠. 거꾸로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바로 그런 것도 저희 정치협동의 울림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네. 저도 이제 말씀,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정치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바로 방식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거죠. 만드시는 주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그 에베르트 재단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일본의 그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경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론 조금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을 키우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출신들이 지금 일본 정계를 주름잡고 있거든요. 정치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울림협동조합이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코스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울림협동조합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그 다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그 조합원들 중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시절부터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죠. 정치 전문가들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시려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럼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당장 뭐 몇 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걸 하는 구조를 만들고 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쓰시다 같은 그 일본의 재벌이 뭐 엄청난 액수를 내놓고 그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저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벌에게 그런 거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종업원들이 조금씩 내는 출자금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런 방식이 더 떳떳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더 빠른 방식이
네. 뭐 특정 기업이나 뭐 재벌의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 다수 국민들의 참여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 훌륭한 정치인의 그 요건에 대한 윤여주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따가 나가실 때 저 앞에 윤여준 저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 사시다가 혹시 옆에 있는 청춘을 위한 나라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그건 제가 쓴 거거든요. 이제 혹시 이게 좀 그것도 좀 눈에 밟히면은 같이 좀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방송 윤리에 문제 안 되나?
네.
간접 광고.
네. 아 그런데 참 그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어느새 좀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좀 넘어서 버렸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죄송하지만 먼저 받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쪽 분이 먼저 하셨어요. 먼저 손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그 정치를 소비한다는 그 말에 꼬여가지고 회사 땡땡이 치고 왔습니다. 소비라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품이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치를 그렇게 봤을 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정치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생각에는 좋은 소비가 좋은 생산을 만든다는 거에 그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비하고 생산자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정치라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저희가 그 소비를 좋은 소비를 먼저 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좋은 생산자를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정치라는 상품과 그 소비라는 저희가 소비하고는 정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시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좋은 정치냐? 네. 아 예.
예. 오늘 시간이 좀 짧고 손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을 말씀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도 한번 손 들으셨고 또 한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저 듣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
아, 지금 눈을 다 뜨고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두, 예.
마저 손 드신 분들이 다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님. 네네, 예, 말씀 안 하셨고요. 아까 두 분이 손을 넣어 드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질문을, 그럼 두 분 그 질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아, 그래.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그 책을 보고 좋았던 구절 중에 그분이 그 창조적 저항의식이 곧 이런 참여의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듣고 나서 또 이런 울림이라는 협동조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참 궁금했고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넘어서 포기하는 마음이 많고 또 이런 정치 그러면 술자석에서 그냥 술안주처럼 가십거리로서 전락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인 게 사실입니다. 질문사항은 과연 그렇다면 이런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사람이 곧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조합원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떤 기대 효과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손 드셨던 분 있으셨는데 예, 아까 손 드셨던 분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에 대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근데 그 어떻게 나아갈지 울림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체가 되는 정치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소비자 협동조합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생산자로서 좀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이사장님 질문이 좀 많았는데.
네. 네. 네, 좋은 정치라는 게 뭐냐. 이게 뭐. 이 정치라는 게 뭐냐라는 이론이 뭐 정치학자 수만큼 있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라는 건 그런 거죠. 시대적인 상황이 요구하는 거, 국민이 요구하는 거, 국민이 기대하는 거. 여기 부응하면 전 그건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예,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쨌든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과제, 국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과제. 여기에 제대로 부응하는 거. 그게 이제 책임지는 정치죠. 그러니까 민주정치라는 게 반응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반응성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는 정치가 저는 좋은 정치라. 이 좋은 정치소비라는 게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다고 혐오하는 건 좋은데 그냥 혐오해서 그냥 욕만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끝내버리면 그 정치를 안 바뀌니까 정치를 이성적으로 소비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거라는 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 선거가 있는데 결국 그런 선거 때 이 정치 소비자가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 아, 욕만 하고 말어. 또 뭐 선거 때 또 당 공천마다 나가면 또 다 찍어주게 돼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 할 때는 확실하게 심판하면 예, 뭐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유권자가 심판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정치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 소비하자. 뭐 비유해서 말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좋은 소비라는 그런 거고요. 뭐 조합원의 자질이 뭐 특별히 예, 무슨 이게 뭐 학력이 제한이 있거나 무슨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특별히 뭐 조합원의 자질을 뭘 하느냐 하는 것은 뭐 저희는 예, 그건 뭐 생각해본 일도 없고 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저희 울림의 취지, 목적에 뭐 동의하시면 어느 분이라도 예,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되고요. 예, 조합원이 이제 그 이게 이 조합원이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 아까 여기 참 우리 김 사장님이 목마름 말씀하셨는데요. 자, 한국 정치를 바꿔달라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국민이 요구했는데 정치권이 이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망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욕만 하고 말면 안 바뀌는데, 내가 말하자면 울림에 참여해서, 예,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면 그 혜택이 다 나한테도 오고 주변 사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이상 예, 뭐 큰 기대 효과가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생산, 공동소비하는 기업형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혜택이 가치라는 것, 추상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 이게 실감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지만 뭐 따지고 보면, 예,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라는 건 한국 정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 국민 생활이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혜택 이상은 큰 혜택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 로드맵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예, 그런 로드맵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족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그걸 조금 전에 국민 다 잊어버립니다. 언론도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또 다 찾아가지고, 예. 어느 정치인이 언제 이런 약속 해놓고 왜 이게 흐지부지 됐냐. 또는 왜 이게 변질됐냐. 이런 걸 다 한 번씩 따져보자는 거죠. 그것이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예,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국민에게 함부로 그때 쉽게 약속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거나 안 지키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아카데미 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뜻 있는 분들한테 맞는 어떤 뭐 교육이랄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뭐 하여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조합원들 다 이제 만나서 예, 소통해가지고 다 공감대를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그 다양한 사업을 놓고 지금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이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정이 되면 지금 조합원들한테 다 이걸 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생산자들이 말 듣게 하는 방법은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이 정치하는 분들이 유권자가 가장 무서운 존재이면서 가장 무섭지 않은 존재입니다. 가장 무섭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할 권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무섭고, 왜 가장 안 무서워하냐면 건망증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아, 딱 욕할 때 며칠 뿐이다.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망증은.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인, 네. 울림 같은 데서는, 예. 국민들이 그런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정치인들이 아 유권자의 심판을 정말 무서워하게 만들면 예, 뭐 그 이상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없죠. 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그 들어오시면 조합원 가입하시기 전에도 대략적인 로드맵이 올라오면 좀 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다음에 또 판단을 하시고 조합원에 가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두 분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면 뭐 한 달에 만 원 조합비만 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질문하신 조합원의 자격, 자질, 뭐 그거 관련된 제 일 자질이 아닐까 싶거든요. 돈만 내고 참여 안 하시면 지금 기존 정당이나 정당에서 당원 활동하는거나 뭐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문화가 열려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성 프란치스코 회관 대강당 저도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미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네요. 세상에 미사 드리는 곳에서 우키무키 마마수 공연도 보고 스님도 한 분 앉아 계시고 굉장히 이색적인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에 더욱더 많은 관심 기울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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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